예, 제가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제가 설교를 할 때 지금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처럼 유대인들이 심판관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은 본인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것도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특혜를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한량없으시기 때문에 다 눈감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는 일에서 절대 제외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우월의식이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또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신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일종의 특혜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으니까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한 겁니다.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잘난 것을 근거로 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율법은 이들의 잘남의 근거가 되었고 이 잘남 때문에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래 28절 말씀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또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 할례라는 표를 가진 것을 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없는 하나님의 특혜받은 표로 나는 할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겁니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주단지인 줄 알고 신주단지처럼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들이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율법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효염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고수해왔던 율법이나 할례들, 이것만 잘 지키고 이 표만 있으면 구원받고 축복받을 거다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본전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3장 1절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물론 이것은 실제로 어떤 무리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말리엘 문하에서 바리새파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반문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몸에 할례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은 우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오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직접적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 막연하게 그래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하나님의 복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좋겠습니다. 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당신이 목회자 가정에서 살아봤어?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반응 속에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깊이 깔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중간에 어느 정도 살다가 중간에 부르시든지 아니면 우편 강도처럼 죽기 일보 직전에 부르시든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불러가지고 그것도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다니 왜 이런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을 저한테 시키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한 1년 전쯤에 미국에 온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서 한 젊은 세월,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그렇게 보낸 겁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서 그렇게 겨우 먹고 살며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술집에서 일도 하고 술집 기도도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도피처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뛰쳐나와서 인생을 막 살았냐 물어보았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여러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에 반해서 자기는 교회 생활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기를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경멸의 눈으로 매일 바라보고 무시하고 사춘기가 되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목회자인데 자기가 교회 생활을 좀 못한다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경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의 울분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집을 나왔던 겁니다.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온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이 반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할례는 왜 받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익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우리 조금 뒤에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익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유대인들이라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 저희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고 이런 많은 유익이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의 초점은 이런 많은 유익이 아니라 이 많은 유익들은 일단 뒤로 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유익이냐?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양심이란 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양심이란 놈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양심은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 양심으로 모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야 되는 번거로움을 가진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인 율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옳은 것을 하면 축복을 받고 그른 것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는 당위적 삶의 자리로 늘 부르심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 뭐 유대인들은 축복일 수 있겠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볼 때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전혀 다른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많이 방황하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장인, 장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형부가 목사님이고 남동생이 목사님 딸과 결혼을 했고 삼촌들, 친척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제일 못하면 집사님입니다. 못하다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뭐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렵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여기구나 해서 이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터지기도 하고 꾸지람 받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죠. 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지 못하고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을 바로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걸려서 아 술, 담배 하는 거 올바르지 않구나.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거 올바르지 않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거 바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 잘할 겁니다. 잘 안 돼요. 그거를 끊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술, 담배를 끊고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화, 드라마 아무거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깨닫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깨달으면 그런 영화나 드라마 안 봅니까? 벌써 푹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좋은 영상물을 분별해서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하루아침에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화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려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지는데 적어도 10년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원래부터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원래부터 선정적인 영화는 안 봅니다. 가요도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한두 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나마 제가 위안을 받는 건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깨달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그걸 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것 빼면 항상 저는 뒤늦게 이만큼 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늘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에요. 선과 악이라는, 옳음과 기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당위적 삶으로 늘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란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정죄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 성경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경이 한결같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은 철저하고 혹독하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쓰면 쓸수록 깨닫게 되는 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가지 율법이 있다면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한 가지만 거치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다라고 정의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가져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죠. 매일 성경 말씀 들여다보면 나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말씀을 맡은 것의 세 번째 유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의 세 번째 유익은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매일 들여다보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밑바닥을 쳐보면, 물에 빠지면, 불구덩이에 들어가 보면 그때는 비로소 살려달라고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고 인간은 도무지 율법의 말씀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사망과 그리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세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 자체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주를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목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305쪽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몽학선생은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종을 말합니다. 공부를 시켜줄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학교에 가서 스스로 이제 그것들을 습득해야 되지만 학교까지 가는 역할을 이 몽학선생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구원주에게로 갈 수 있게끔 구원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소망,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맡은 것에 좀 더 포괄적인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샘플로서의 유익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종의 샘플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자자손손 대대 거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심판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본인들의 삶이 샘플이 되어서 온 세계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된 사람은 아, 성경의 말씀은 남의 나라 이야기구나, 이스라엘 사람 얘기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샘플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샘플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런 우리의 삶의 교훈을 유익으로 줬다면 우리는 샘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샘플로서의 은혜는 없었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히 나타나셨고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거듭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때 우리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펑 하고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원하는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나 진짜 예수 잘 믿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도대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불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고 그걸 듣고 산 적이 있느냐? 도대체 어떤 신이 직접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낸 일이 있느냐? 너희한테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타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샘플로서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런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억울할 게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복을 나는 너와 다르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 비해서 저희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희는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놀라운 비밀들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여시고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면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이 유익을 잘 못 누리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학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은 그까지 세상의 쪼가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처럼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매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